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새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만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갈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은 아주 이상한 그런 민족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볼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그런 면에서도 그렇지만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지금 우리의 세상 기준 또 그 당시의 세상의 가치 이것하고는 전혀 안 맞다는 이런 점에서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눈 두 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 틈 속에 눈 한 개짜리 이상한 사람 하나가 끼어 있는 그런 식이 될 수 있죠. 이스라엘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는 그런 민족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주변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 훑어봐도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의 이스라엘하고 지금의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혈통적으로야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것 그걸 두고 본다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하고는 오늘 성경하고 성경 이스라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사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성경의 이스라엘처럼 또 살아가지도 않아요. 혈통은 이해받을지 모르지만은 일단 이스라엘로서의 특이한 성, 특이한 점 이것은 전혀 이해받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은 옛날 이스라엘의 그런 특이성은 지금의 교회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교회라고 하는 것도 간판 내걸고 사람이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제가 읽고 있는 겁니다. 가령 이 은석교회가 교회라는 간판만 내걸고 모이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임에 지나지를 않는다면 옛날 이스라엘 특이성은 지금 은석교회로 이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은석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그러한 참된 그런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그런 특이성은 은석교회로 이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무리로 모인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래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떼어놓고 지금의 교회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 세상의 다른 나라와는 뭔가 달리 이상하게 아주 특이하게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백성은 이런 모습이다. 그걸 이스라엘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모임이고 교회라면은 이래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가 옳으냐 그러냐, 과연 현대교회가 뭐 바르게 잘 되고 있느냐, 이것을 판단을 하려면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기준해가지고 살피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깨지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 이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다, 이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용납하는 모습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이야기고 바로 이 은석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끌어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이걸 외치시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앞에 있었던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책망받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온다고 한 사무엘이 오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은 겁이 나가지고 점점 사울에게 도망치고 숫자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이 나라도 나서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자, 급한 그 전쟁을 앞두고 한가하게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냐, 오히려 그 시간 차라리 군사를 정비하고 진을 치고 적을 맞을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옳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런 그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뭘 받으려고 했습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울의 생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그 은혜만 받아 놓으면은 블레셋쯤이야 능히 물리칠 수가 있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런 사울을 두고 사무엘이 하는 말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더란 말이에요. 사울이 제멋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망령되이 행한 거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어떤 전쟁을 이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것을 망령된 거다, 이렇게 그 사무엘이 말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만 받으면 잘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예배 드리고 어떤 기도하는 이런 모습과도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울을 책망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이제는 사울 스스로가 블레셋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돼버린 거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떠난 뒤에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600명 가량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숫자 가지고 뭘 하겠냔 말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사의 수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에요. 그러한 블레셋 군사에게 겨우 600명을 가지고 대놓고 싸운다, 이런 얘기는 진짜 세상 기준 가지고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가관인 것은 19절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철공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공은 그 철을 다루는 기술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에 그 철을 다루는 기술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철을 가지고 뭔가 제조할 그런 기술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로 된 제품은 전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에 비해서 발전하지 못했고 엄청나게 약했다. 힘이 없는 그런 나라다.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주변 나라는요, 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에도 가나안금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철병거 이런 걸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주변에 그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 철 가지고 뭘 만들어낼 재주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단 얘기예요. 농기구든지 아니면 칼이나 창 같은 무기든지 간에 이스라엘 스스로는 그걸 만들어낼 재주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사비나 도끼나 갱이를 들이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형편이 어땠던가 이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돼요.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어가지고 보습이나 사비나 도끼 갱이 같은 거 농기구 그런 것조차도 스스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 블레셋에 가가지고 사왔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농기구들이 날이 무뎌지면은 블레셋까지 내려가가지고 다시 날을 세워서 와야 될 정도로 그랬다 그 말입니다. 날을 세우는 것조차도 스스로 모였단 얘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농기구를 스스로 만들 수 있었다면은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날을 세울 필요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또한 철을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철로 된 농기구 있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외국 수입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농기구를 팔아먹으면서 그것을 벼리는 기술을 전수하지를 않은 거죠. 날이 무뎌지면은 우리에게로 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데에는 블레셋 정책이 주된 원인이었어요. 19절에 본 대로 이스라엘의 철공이 없은 이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때문인데 이 블레셋이 히브리 사람이 그 이스라엘이 스스로 칼이나 창을 만들어낼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철공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철공을 없앴다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다스리를 받고 있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철공을 모두가 다 포로로 잡아갔던 것이 아닌가 이리 짐작이 돼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펼친 그 정책, 물건은 팔아먹되 기술은 안 준다는 것. 이 정책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소위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횡포와 똑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현대 국가들도요, 서로 다른 그 경쟁 국가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기술이 좋은 나라고 힘이 있는 나라가 됩니다. 기술 좋은 국가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가 돼요. 근데 기술 면에서는 아시아가 유럽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아시아를 한 수 아래로 봅니다. 너희들은 별것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유럽입니다. 아시아는 유럽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로부터 기술 하나라도 얻어오려고 온갖 아부를 다합니다. 그게 지금 형편이 우리나라 마찬가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농기구는 팔아먹고 그것을 벼리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농기구는 농기구대로 팔아먹고 나중에 그걸 벼릴 때 또 우리에게로 와라. 분명히 돈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와락해가지고 돈 받아먹는 거죠. 결국에 힘 없는 자를 이용할 때 이용해서 자기들 배를 불리는 것이 강대국의 술수예요.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어떤 제품 들어올 때요, 외국은 절대로 그 제품을 스스로 수리하고 관리할 기술을 안 가르쳐줍니다. 절대 전수를 안 해줍니다. 고장나면은 자기 기술자를 부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 제품 고장나가지고 못 쓰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술자를 못 불러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철공을 없앤 것이 이스라엘이 칼이나 창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말해 이스라엘 하여금 무기를 지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계속해 우리가 다스리겠다는 그런 심보지 않습니까? 내 손 안에 진노법이 있다 이런 심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 중심은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런 영웅주의예요. 힘은 나에게 있어야 되지 다른 나라가 힘이 있으면 안 된다. 모든 힘을 자기에게로 몰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미국이 꼭 그런 식입니다. 미국이 이집트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는데 명목은 뭐냐면 이집트가 대량 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집트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걸 다 없애서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 이게 이제 그럴듯한 내놓은 명목인데 그게 블레셋 그대로입니다. 대량 살상무기라면 미국이 가장 많이 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가진 건 괜찮고 다른 나라 가진 건 안 된다는 그런 심보지 않습니까? 무기는 우리만 있으면 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희는 무기 가지지 마. 무서운 거니까 다치니 가지지 마. 이런 식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그 북한을 그 핵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엄포 놓고 중지하도록 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핵같이 힘 있는 그런 무기를 다른 나라 소유하는 건 용납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가져야 그 세상 중심에 미국이 우뚝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미국이 옛날부터 백인 우월주의 그 영웅주의 그런 나라다는 그것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도 유엔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들 할 정도로 세상 우습게 보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영화 보면은요 영웅주의가 많이 나옵니다. 뭐 나이 드신 분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 그 아마겟돈 전쟁 있지 않습니까?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제목도 미국이 온 세상을 다 구하는 거예요. 인디펜던스 데이인가? 제목이 맞는가? 그것도 미국의 세상을 구하는 영화입니다. 미국 영화 보면은 미국이 온 지구를 구하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이 영웅주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그 실체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죠. 사실 미국이 이집트 공격한 것은 이집트에 있는 석유 차지하려고 하는 속셈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 석유를 차지한다는 것은 부와 힘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석유를 차지해서 세상을 주무르겠다 이런 술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에 승리할 것처럼 보이니까 그토록 미국을 욕하던 프랑스, 중국 이런 나라들이 꼬리를 내리고 미국 편 얼른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석유를 좀 제대로 얻으려면 미국 심기를 건들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사일도 제대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다 미사일을 만들 수가 있고 그것도 사정을 몇 킬로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딱 정이 났어요. 미국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폭탄을 만들지를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철공을 없앤 블레셋과 똑같은 것이죠. 뭐 어쩌다 보니 반미운동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저는 반미운동가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미국이 꼭 블레셋과 똑같더라. 그래 그런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과 같은 그런 모습이 어디 미국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그러한 속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이겨야 되지 지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경쟁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걸 가지야 그 사람 이겼다 이리 생각합니다. 사는 게 경쟁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경쟁이에요. 학교도 서로 경쟁하면 안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시험 끝나고 나면은 우리 학교 서울대 몇 명 들어갔다 이걸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가시하려고 자기를 가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른 학교가 보충 수업을 몇 시까지 한다 하면은 우리는 더 하자 이런 식입니다. 물론 여긴 학부모도 한몫 거들고 있죠. 다른 학교보다 빨리 끝내 보내주면은 마치 뒤처짐 같은 그런 불안감에서 더 붙들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학부모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세상 틈바구니 속에 지금 신자가 우리가 속히 있다 그 말입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신자가 지금 뛰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자가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경쟁된 그런 힘 있는 그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들과 똑같이 지지고 싸우면서 우리도 경쟁하면서 더 얻으려고 일을 쓰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2절에 보면은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자, 철공이 없다 보니까 칼이나 창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블레셋이 농기구는 팔았어도 무기는 안 팔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과 함께한 백성 600명 가량인데 그들 손에 무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기라고 해봐야 사울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꼴랑 두 사람이 무기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도대체 그것으로 무슨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칼과 창이 없다면 기껏 가질 수 있는 무기라고 해봐야 나무로 깎아 만든 뭐 창이나 집에서 농기고 이게 지부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무슨 싸움을 해요? 블레셋이 나무 들고 나왔습니까? 블레셋은 병거 마병 이런 걸 들고 나온 군사들입니다. 수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그들과 싸우는 게 이스라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이상한 나라다. 이상한 나라 일리스다 말이죠. 아마 이스라엘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나라라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칼, 창을 줬을 겁니다. 이따가 줄 때 싸워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애당초 이스라엘은 칼과 창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무기, 세상 힘 가지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0장 2절에 보면은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별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무를 베어가지고 성을 치는 무기를 만들어서 성을 함락시킬 때까지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맸지 않습니까? 광야에 헤미면서 무슨 무기를 만들었겠습니까? 만들지를 못해요.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은 무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을 갖다가 물리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칼, 창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하냐면은 자 산에 가가지고 나무 베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과실 맺는 건 베지 말아라. 왜? 너희들 뭐가 느껴? 그건 베지 말고 과목이 아니거든 그걸 베가지고 뭘 하락하냐면은 성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라. 그게 뭐예요? 성을 치는 무기를 만들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성을 함락할 때까지 그걸 무기로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상한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상대방 가나안 족속은요 그 땅은 철이 많이 나요. 그래 그 철이 발달한 그런 문화인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탱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족속들인데 아니 그 탱크를 상대로 싸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걸 무기로 만들어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킨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가나안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고 강한 힘을 가진 가나안 족속 싸우라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싸울만하게 만들어주고 싸우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생각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껏 주시는 것이 나무 베라 나무 작대기 그걸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철병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과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원한 모습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상처럼 힘을 가지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다. 세상처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다. 이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너희들이다. 그렇게 되어라. 이걸 원하기 때문에 칼과 창 같은 그런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찮은 나무작대기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록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철공을 없앴지만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왜냐? 애당초 이스라엘은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서 칼과 창을 얻게 하면 저희들 힘을 못 쓰겠지. 이건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보니까 칼, 창 없으면 저건 힘 못 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칼창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 힘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거 없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힘있는 그런 민족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무기는 군사 숫자도 아니고 칼창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무기였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신앙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떤 싸움이든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특이한 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자의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신자는 세상 것을 내 힘으로 삼고 이 땅의 걸 발판 삼아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이 세상에 잠시 살아갈 때 있어서 그냥 필요한 것들이다. 항상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내 육신에 도움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고 끝내야 됩니다. 땅의 것들을, 세상 것들을 가지지 말고 소유하지 말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집도 살 수 있고 땅도 사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적으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게 있어야만이 내가 살고 내가 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의도에서 그걸 자꾸 모아들이는 그런 건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남이 집사니까 나도 집사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남이 20평 사니까 30평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는 살지를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남이 하니까 안 지려고 나도 하겠다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발목을 세상에 자꾸 붙들어요. 그게 마귀 유혹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세상이 힘이 되고 영웅이 되어지는 이걸 들이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귀는 그러한 것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볼 때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안 합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심정은 우리를 죄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천국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천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죠. 천국을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국에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 그게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천국 있게 할 겁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날마다 부지런히 예수님의 그 의의 피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무기입니다. 남들보다 못 살고 뭐 못까지도 해가지고 절대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남들이 뭐 TV 있나 TV 없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부끄러워합니다.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내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심성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은 더 좋은 옷 입어가지고 이겨보겠다. 많은 돈을 가져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과시하겠다. 이러한 게 세상에선 통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에서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통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안 통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그런 게 교회에서도 통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의 교회가 그런 게 많단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은속교회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안 통해야 됩니다. 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속교회가 돼야 돼요. 누가 뭘 가졌고 뭘 샀다 덤덤해야 됩니다. 그래 좋겠구나 이걸로 끝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가 갑니까? 하나님 의를 믿는 자가 간다. 이 생각이 우리의 가슴, 여러분의 가슴을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신자는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보든 나는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천국을 철공을 없애든 무기급든 그러한 것 상관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상 것 가지고는 꿀리지 않는 거, 그게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죠. 이게 이상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사람이 돈이 있고 뭐 권력이 있다 해가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게 최상이고 최선입니다. 이스라엘은 칼과 창으로 설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칼창 하나 없이 나무작대기 들고 서 있는 나라다. 그걸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싸워보자. 기 안 죽고 싸워보자.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기죽으면서 상대방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기들 손에 있는 거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면서 한번 해보자 나서는 거,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진짜 블레셋이 볼 때는 지금 뭐 한 주먹감도 안 되고 말이죠. 우승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인데 정작 이스라엘은 기죽지 아니한다. 당당하다. 그 뒤에 보면은 싸워요 나가서. 그럼 항복하고 이게 아니고 나가 싸우자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온통 정신을 또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참된 이스라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영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힘이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힘 없으면 높임받고, 힘이 있으면 높임받고, 힘 없으면 천대받는 그 땅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땅에서 우리를 힘 없는 자로 팽개칠 수도 있습니다. 칼과 창으로 설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손에는 칼과 창을 지워주지 않고 아무 쓸모 없는 것,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것, 나 우막대기 이걸 지워주고 나가 싸우라 이렇게 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 갖다 버려버리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그것 내가 차지하겠다, 들고 싸우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길을 가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렇게 해서 세상 힘든 을 내가 은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길을 씁니다. 남이 가졌으면 나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요, 이 목사님들이 영상 목회 이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온 교회가 뭐 돈 있으면 이런 걸 설치하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무슨 뭐 컴퓨터 시설하고 뭐 프로젝터니 뭐니 하면서 작게는 천만 들어가요. 많게는 수천만 들어가는 게 멀티미디어입니다. 근데 그런 거 설치하는 게 잘못이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뭐 성도들 교육에 유익이 되고 도움된다 얼마든지 과학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얘기라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목사들이 그러한 것을 경쟁적으로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우리는 이거 설치했다 하면 크게 셈이 나가지고 나도 아나마치 미치는 거예요. 막 지는 것 같아가지고 설치를 해놔야만이 안 지는 것 같은 이런 것 속에서 설치하자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설치해가지고 그걸 잘 이용한 누가 뭐라 합니까? 문제는 전혀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천만 넘게 가는 프로젝트 이런 거 설치해놓고 기껏하는 게 뭐냐면 찬송을 가사 보여주는 거, 이게 전부라고 말입니다. 설교할 때 목사 얼굴 비춰주는 거. 그냥 못생긴 얼굴 비춰봐야 그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찬송 가사 보여주는 거야. 뭐, 이거 충분하겠습니까? 좀 적으면은 뭐, 몇십만 원 하는 거, 뭐, 조그만 기계 있어. 그거 갖다 비춰주면 그만인데. 그러면 수천만 원, 천만 원 그런 걸 틀어가지고 활용도 못하면 살 이유가 있냐, 그 말이죠. 경쟁이에요, 결국에는. 그거 설치하는 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 그 말입니다. 저도 전자기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그쪽으로 취미가 있어가지고 무슨 컴퓨터니 하여튼 뭐 프로젝터니 그런 걸 저도 기기를 참 좋아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터라는 게 전에 말이 좀 나왔어. 어떻게 필요한가 연구해봤더니 그걸 제대로 쓰려면요 목사 머리 빠지겠습니다. 목사가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제 그 도저히 그게 신경 쓸 뭐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거 설치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것저것 하면 여러분 재미도 있을 겁니다. 희한해가 재미있을 건데 그거 며칠 못 가지 않습니까? 얼마 가다 보면 아, 또 그런 거 나오나 뭐 그거 하고 끝나버린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게 이것과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 믿음을 돕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거, 뭔가 그런 게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착각이 왜 빠지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 저런 것 사사한다 해가지고 믿음은 좋아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그런 것이 없다,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믿음을 잃어버린 게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한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걸 가지고는 부끄러워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교회가 자긍을 부끄러워하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 항상 당당하지를 못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준 것, 이걸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끄러움 대신에 세상 것이 없다, 남들의 비리에 초라하다, 그런 걸 부끄러워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신장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귀 유혹에 빠져 사는 것이다, 그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내 자신을 과시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있는 걸 초라하게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의로운 피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여러분께 쥐어져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 어떤 모습에서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초라하게 보지도 마시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걸 안타까워하고 그걸 애통해하고 그걸 부끄러워하면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은 참으로 강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믿음 안에서는 무엇이든 못할 게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믿음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강한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내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강한 능력자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 때문에 우리도 애타하고 세상 것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천국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힘있는 자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지워진 것을 하찮게 여겨버리고 세상 걸 얻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그러한 우리는 아닙니까?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경쟁과 시기 속에서 천국을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얼마든지 이 땅을 향해 당당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약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참으로 강건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